가정의 달 메시지 시리즈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 2,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이렇게 하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는 자녀를 향해. 이 자녀라고 할 때 나이는요, 5살짜리도 되고 15살짜리도 되고 심지어 35살도 여기 자녀, 칠드런에 해당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위상이 조금 달라지지만 결혼 전 부모의 수하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특별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녀의 주님이 되어서 설정해 놓으신 법 있겠죠.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녀는 상위 권세이신 주님의 부탁에 따라, 말씀에 따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을 부모가 강요할 때 거부하는 것이 옳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은 해에 이제 서울에서 하숙을 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겨울입니다. 제가 사용하던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방학을 지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집은 3층에 살았었는데 그 3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1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1층에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 가운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버지가 한 거다. 그래서 올라갔죠.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으셨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 성경 거기 버리셨습니까? 이랬더니 이런 책 우리 집 안에 두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저는 그 책을 집안에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눈길 피해서 고이 모시고 있다가 방학 끝나고 서울로 가져왔죠. 부모들의 요구와 믿지 않는 부모들의 요구와 믿는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협을 하면서 범법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엄밀하게 성적 학대를 한다든지 그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중에 자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둑질해 오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것이 옳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며 옳은 선택입니다. 자, 이게 순종하라는 동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주희관이 단상에서 군인들을 세워놓고 이 말이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주희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군인들이 아래에 위치하여 주희관이 말하는 것을 올려보면서 듣는 것, 그것을 여기 나오는 동사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이런 열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열망에 부합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지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옳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를 가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요. 그게는 우리의 관점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분명히 드러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와 관련하여 그런 성경적인 원칙을 지킬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 조금 전에 인용한 그 구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정의를 내리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이 고민하는 것 주님 보시기 귀하죠.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길이 있는데 부모와 관련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주님께 희락을 갖다 주는 출발선상에 행하는 것이에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다 이 표현은 위정자. 디모데 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수요일날 공경하다 이런 표현을 풀어 썼습니다. 위정자에게도 정치 지도자에게도 이 표현이 적용이 돼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아닐 때, 특히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황제, 존경심이 우러날까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왕을 공경하라. 여기 부모들 가운데 정말 우러나오는 존경심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상관이 없이 공경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경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정의 내리는 것이 합당하겠죠. 공경하다라는 뜻은 귀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다. 존경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존경심이 우러나요. 그런데 존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그런 인격이 아닐지라도 공경하라. 귀중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줘라. 부모라는 위치를 존중해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인격, 이름을 가진 그 자체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악한 부모, 정말 귀감이 안 되는 그런 부모가 있을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명령은 부모라는 위치를 존중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어라. 이거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본능과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다라고 했죠. 왜?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 아끼고 사랑하는 게 흘러나오니까 그 명령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를 내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울분에 가득하게 만들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에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를 가치 있는 존재로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간다. 부모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계명을 우리는 많은 계명 가운데 10개를 요약해서 통상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 신적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대신계명이에요. 무엇을 대신한다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를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들, 그것이 네 가지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를 우리는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여섯 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1, 2, 3, 4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그 계명과 사람을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명령 간에 중간 지점의 다섯 번째 명령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같은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이다,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선물로 위탁된 존재들이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 2, 3절에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잘되고 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70인역 성경에 잘되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저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인용했다. 거의 대부분 명심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개 계명 가운데 특이하게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부착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다. 다른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러한 약속이 부착된 것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것을 에베소서는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큰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이 근거와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늙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존경하던 부모도요, 늙고 병들고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줄어듭니다.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가? 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다뤄보겠는데,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부모가 그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탁은 사랑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모라는 입장이 이렇게 자녀를 맡았는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된 분이 이 타락 세상과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부모 역할을 해요. 예외 없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하는 양육과 사랑의 실행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뜻대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운다. 그 모습은 세 번째, 어떤 식으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가? 30, 40대의 부모, 그들이 자식의 눈에는요,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가면서 병들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내가 10살 때 보던 그 부모가 아니에요. 병들고 의존적이 되고 이상한 말을 하는 부모, 불완전한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 6장 1, 2, 3절은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예수 믿는 내가 보기에 때로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 그분이 아예 주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나를 적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이 불완전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습관적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폭행하는 그런 모습, 욕설하는 그런 모습,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공경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유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고유 가치가 있습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이 민족성과 상관이 없이 그가 가진 것, 교육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그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고유 가치가 있습니다. 존엄적인 가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고유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과 마귀가 보는 관점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게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보기보다는 이 세상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가 사실은 부추긴 그 가치를 가지고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이웃, 동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흉내도 내지만 장애인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리 보지 아니하시는데 이상하게 장애인은 부담스러워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영이 학습한 결과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권이나 제국이나 정치 시스템이 마귀화되면 될수록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생산성이 없거나 생산 능력이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거 대상으로 삼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통치하에서의 독일, 우리는 그냥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히틀러는 그 정권은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한 사람들을 감금해서 제거했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들을 체계적으로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거했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은 불치병을 가진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러한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 20만 명 제거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 그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느냐, 생산 능력이 있느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도록 우리의 시각을 학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 자체로 귀하게 보아주십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9장이고요. 하나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성경을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헬라어로는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와 약자, 히틀러가 제거 대상으로 삼았던 그 존재들에 대해서 최고의 선이신 주님의 시각은 그들이 귀했어요. 왜 우리 부모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세상에 학습된 잘못된 가치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안아주고 기댈 데가 있는 그 부모는 좋았는데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다독거려줘야 되고,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그 생산성 없는 부모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이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왔고 우리는 이것을 저항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 21절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 예언된 그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기뻐하시는 종, 여호와의 종,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들 사이에 계신 그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신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보십시오. 20절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 결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매력적으로 여기면서 끌릴까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는 이 목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갈 정도로 매력적인 존재일까요? 왜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갈대가 어떤 것입니까? 추한 모습이에요. 상한 갈대 미간을 해치니까 뽑아버려.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거해.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늘상 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행동으로만 주님 앞에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뽑힘을 당하거나 꺾임을 당했을 때는요, 우리는 수백 번 아마도 수천 번 뽑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추한 모습일 때도 상한 갈대 우리를 주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이 이 주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 활활 타오르는 심지일 때는 불을 밝히고 좋고 매캐한 냄새나 목을 따갑게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가 잘 타오를 때는요, 밑에 기름이 있어서. 근데 기름이 다 말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 자체를 태울 때는요, 매캐한 냄새와 또 이상한 무언가가 목을 가끌하게 만들고 눈을 따갑게 만듭니다. 그때 보통 주인이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꺼버려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없어졌으면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 개인의 존재 가치를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에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라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존중해다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날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은 이런 현상들이 무서우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려고 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식이 알아서 공경하거나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생존 전략으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들이 모이면은 그 노하우를 나눕니다. 너 재산 다 줬다고? 너 어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보지 않은 결과 부모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편법까지를 쓰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한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ESV 영어 성경에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께 청종하고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어머니가 늙어졌을 때 그 엄마를 멸시하지 말라. 왜 멸시할까요? 이제까지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던 이분들이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는 말은 욕이 나오는 것을 말하죠. 왜 욕설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이제까지는 살림의 보탬이 되었는데 살림을 축을 내고 있으니까 조그만 실수를 해도 욕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전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물질적인 유익이 되었을 때에는 참았던 그 감정이 자기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는 입장이 되었을 때 쉽게 그 말, 저주하는 말, 욕설이 튀어나오는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 관련해서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을 것 한 파트,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태도 그 다음 파트,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방법, 이렇게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부모 공경 관련하여 명심하고 있을 것. 첫 번째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라고 명령한 것 아니다. 최소한 공경하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공경하는 것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옳게 보일 때 또는 상응하는 어떤 보답이 주어질 때 그때 공경하라는 거 아니죠. 기분이 내킬 때만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스럽게 여겨질 때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생산 능력, 건강 상태, 소유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인격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큰 1번,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 명심하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경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베푼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언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부모가 되어서 부모 입장에 대해 아이 키우면서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우리 부모도 이랬겠구나. 출산의 고통, 기저귀 갈아준 것, 비 올 때 우산 가져준 것, 이러한 것들이요.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실행하면서 아, 우리 부모도 그랬겠구나. 두 번째, 부모 공경의 태도는 나의 삶에 끼친 좋은 점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찾아보세요. 내 삶에 끼친 좋은 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십시오. 이제 용서의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부모를 용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 그리고 지금 삶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부모를 용서하는 것을 practice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방법. 저는 이거 여섯 가지를 나열했는데요.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첫 번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와, 그건 너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서 그 자녀를 위탁하셨을 때 원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것에 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밥 챙겨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안 먹여줬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발육하겠습니까? 공책을 사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 지력을, 지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안아주고 가는 것, 그 감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부모의 수고에 협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온 그런 부모, 참 복된데요.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가운데 갈등과 문제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삶을 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요, 부모가 자기를 길러준 나이든 부모가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자기 경험 세계가 너무 확실하고 지금 내 보는 관점이 옳고 부모는 늘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하면 그때 그 부모는요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 가운데 안 끼워주다가 의견을 물어요.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도 내 고집대로 할지언정 조언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네 번째, 야단치거나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십시오. 기억력이 희미해져가기 때문에 자녀가 그거는 치우지 마세요 했는데 그것을 치울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실금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옷에 그 오줌을 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수치감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때 야단치거나 이거는 치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는 결코 하지 않았을 말들을 그 부모가 지금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나에게 기여할 것이 없다라는 그 역전된 그 위상, 위치 때문에 함부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말에 있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참 묘한데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깨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글쎄 너무 저 기준에서 말을 하나요? 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요. 가끔 우리 독생자가 아빠 하면서 지가 이렇게 탁 안겨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분이 묘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70, 80된 부모에게 정말 애정을 담아서 이 손을 지그시 잡아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간다든지 자 한번 안아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 20, 30초 정도 이렇게 안고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전히 엄마 품 참 좋네요.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심신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이 박탈감이 있을 때 이 자녀가 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확인하는 성취감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연습하지 않으면 쑥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굳이 뭐 생일이나 아니면 어떤 뚜렷한 기념일 아닌 보통의 날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기념일 하면은요, 제가 요식행위로 하는 건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건지, 그것을 부모님들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과거의 기억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눈물 나게 했던 순간순간들을 부모는 설마 이건 모르겠지? 근데 부모는 의외로 그런 것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할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존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섭섭한 심정을 어느 장로님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 자체는 너무 못 썼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은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대연하고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고 제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하는 것은 자금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는구나. 자신이 낳은 제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본능적입니다. 내 자식을. 근데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애써야 생깁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내가 애를 써서 실천함으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 2, 3절 이 본문의 말씀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